자, 우리 또 같이 성경 조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그 뒷부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함에 이르렀다,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다 할때 이게 어떤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이 13절을 다 끝내지를 못했었지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보니까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 자, 이때 이야기하는 이 육신, 이것은 사람의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 요소로서의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몸과 혼과 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단순한 이 겉에 보이는 이거, 우리의 이 살덩어리, 뼈, 이런 어떤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성경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인간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된 속성, 그것을 이제 육신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자유, 이것을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으니까, 또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난 안전하니까, 이제 내가 그냥 맘 놓고 죄 짓고 살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예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말씀 자체를 안 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신분은 변했습니다. 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스테이터스, 신분은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이 실생활, 실제 삶 속에서의 모습도 완전하게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아직 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이 아직 이 부활한 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고 이 몸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죽는 순간,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싸움을, 죄와의 이 싸움을. 여기에 이제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명령은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을 주세요. 그럼 이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 하는 해답이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16절을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명령 줬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절을 맞춰야 되니까, 그 13절의 맨 끝부분엔 또 뭐라 그랬냐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지금 세 가지 주제가 나온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다는 이 개념 하나,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명령,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이 한 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어 제낄 때는 사실, 그 말씀, 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음미하기가 어려운데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참 너무 귀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저는 이 말씀도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예.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여기 요 문장 하나에도 세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섬기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섬기라.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라. 또 어떻게 섬기라?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이고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그런 개념들입니다. 섬기라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모여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각자가 다 방에서만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러면 섬기라라는 이 표현, 이 명령, 여기선 지금 하나님 섬기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라는 명령은 다른 곳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사람끼리 섬기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방에만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결코 이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의 초점, 그 중심을 나에 놓으면은 안 돼요. 나에 놓게 되니까 아 이런 명령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뭐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고 싫으면은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으면 내가 좋건 싫건 하고 싶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섬기려면 모여야 되는데 그런데 나 중심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그 모이면 맨 싸움질하고 서로 상처받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맨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수군수군대고 도대체 왜 모이냐? 아니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바에야 도대체 왜 모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소리 해본 적 있으시죠? 예. 우리 전과자들은 다 속으로 이제 찔리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건 뭐다? 그건 나 중심으로 이제 이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은 섬기라는 것이고 섬기려면 모여야 된다. 최소한 둘 이상이 있어야 서로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행복, 내 기쁨이 우선인 사람은 이런 거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명령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 목적,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얘기할 때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 기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가로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뭘 지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뭘 위해 있는 거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 생활을 배워 나가는 거 이건 배워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어떤 모임에서 그 믿음이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오순절 은사주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부 자기 중심, 내 몸이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 그 이상한 언어로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영적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많이 받아내고 맨 그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어떻게 뭘 듣고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섬기라 하셨으니까 아 모여야 되는구나,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받더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여기 어떻게 섬기라? 네,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섬기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섬기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섬기는데 교회 내에서도 서로 섬기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부부 사이에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부로 이렇게 이제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부부의 이 관계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기초 밑바닥이란 말이죠. 국가 유지가 됐건 사회 교회 유지가 됐건 뭐가 됐건 이 부부의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밑바닥이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 건강한 부부 간의 그 관계가 유지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서로 섬기는 거다. 누가 일방적으로 섬기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섬기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나는 굉장히 많이 섬기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안 섬기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섭섭해지시죠.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렇게 해도 사실 부부관계가 간신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만 그렇게 해도 간신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섬기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골이 깊어지고 마음에서는 이미 식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뭐다? 서로가 섬기는 거 이걸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서로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 자 의무감으로 섬기는 거는 그러면은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저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의무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도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로서 창조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좋은 건 뭐냐?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의 작동 원리, 사람이 어떨 때에 행복한지 이걸 가장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 사용 설명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 사용 설명서에 의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그때 이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말고 또 야 그건 내 옛날에 박형제님 그 옛날에 저도 다 해봤는데 아 그거 오래 못 가고 그거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 맞아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 그럼 내가 또 다시 한번 노력해 봐야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좋은 겁니다. 예, 딱딱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까칠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아, 들을 때마다 맞아 아 내가 또 잊고 있었네 하나님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또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긴다. 사랑으로. 단순히 의무감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랑으로 섬긴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 굉장히 이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성경을 아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신약에만 있는 말씀으로 이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구약 말씀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 새롭게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구약,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저는 이 뒷부분에 붙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나는 주니라. 나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존재거든. 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가 이런 것이고 나는 이렇게 멋진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주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주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정확히 알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율법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게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여기에 이제 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요. 사도 바울도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왕가의 법이다. 저와 여러분이 상놈의 집안 사람들입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는 왕가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고귀한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은 족보 다 있으시죠? 다 양반이시죠? 예, 저희도 족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은 양반이 아닐 것이다. 저희 집안을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돈 주고 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뭐 50% 심지어 80%까지 다 뭐, 양반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뭐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어떻게 양반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 육체적인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육체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가의 자녀들로 이렇게 이제 삼아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가에는, 가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 왕가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가훈이 하나가 있는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마치 가훈과 같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왕가의 법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이제 자꾸 우리, 생활하다 보면 자꾸 이제 무뎌지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들에, 아, 맞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지 하는 것들을 자꾸 상기하십시다. 예.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이렇게 15절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물고 삼킨다. 이 표현을 들으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겠지만 제가 답안지를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떠오른다. 두 번째, 짐승이 떠오른다. 예. 물고 삼키는데 사람이 떠오르시면 이상한 거죠. 예. 예, 바이트, 예, 무는 거예요. 예, 씹는 거, 무는 거. 그 다음에 디바워, 예, 이게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예, 이건 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얘기.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인데, 예, 너희가 사람인데, 특별히 너희가 왕가의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 짐승들처럼 물고 삼키면 그럼 서로에게 소멸된다. 이건 뭐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 분열, 이것은 그 결과는 이제 소멸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아까 그 13절에서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것의 어떤 실행 방법인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이렇게 막 금욕주의적인 어떤 행동으로 내 몸을 제어하는 것, 이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어떤 자기의 몸을 억제하려고 해요. 그게 뭐 음식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쾌락에 대한 욕망이든 뭐 성적 욕망이든 또 재물에 대한 욕망이든 이 욕망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가 됐건 힌두교가 됐건 이런 종교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예. 네.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 이렇게 표현했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성령 안에서 살라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께 집중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에 집중해서 어떤 그 이 쾌락을 제거하고 뭘 제거하고 그 수십만 수백만 가지나 되는 그 죄의 어떤 항목들을 내가 일일이 차단하는 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술 담배를 얘기해 보십시다. 사실 술 담배의 문제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 이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었던 분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까지도 이제 좀 괴롭히는 문제예요. 저는 뭐 그게 뭐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음으로 짓는 죄 중에 흉악한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게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술 담배의 문제도 내가 이걸 끊어야지만 집중하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참 그게 인이 박힌 게 그게 어떻게 쉽게 그게 끊어집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그걸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 어려워요. 사실 그 저기 술 담배 안 하는 분들도 본인이 끊기 어려운 거 다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눈에 맞아요. 저기 이제 다 저렇게 조사하면 다 나와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예 다 하나씩 다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 눈에 탁 안 띄어서 그렇지. 뭐 어떤 분들은 뭐 SNS 중독이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 중독이고 뭐 어떤 분들은 그 먹는 거 절제가 안 되고 다 뭐 하나씩은 다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늘 보면은 내 건 잘 안 보이고 남의 이 잘못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걸 이렇게 나 같으면 저걸 금방 끊었을 텐데 왜 저 사람 저걸 못 끊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노력 안 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괴롭고 마음에 부담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걸 끊으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다 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에 공기가 있는데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고 이걸 계속해서 공기를 끄집어내봐야 다른 공기 들어가잖아요. 방법은 뭐다? 물 부으면은 공기는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으면 그러면 그 분량만큼 죄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못 끊는 거 있어요. 예. 그런 참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유 저게 목양자였어 뭐 그럴 만한 것들도 저 안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그리고 사는데 그럼 뭐가 답이냐? 그냥 바둥바둥 거리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냥 요 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잠겨 있으려고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끼리 모이고 성도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술 안 마시잖아요. 아 장로교는 마시나? 저기 주에 만찬할 때 가톨릭은 뭐 맨날 모여서 술 마시는 거고 거기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자주 모여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 우리가 부족한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답은 이거다. 답은 성령 안에서 걷는 거. 이거 밖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도 다른 방법 제시 안 하시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게, 자리에 앉아갖고 밤새도록 한 4시간, 5시간, 이거 랄랄랄라 한다고 그게 성령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씀 보는 가운데 중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영 안에서 신음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빨래 돌리면서, 청소기 돌리면서 주님, 제 마음이 까칠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늘 성령님 안에 잠겨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세상적인 것,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정작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청소기 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운전하고. 예.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걷는 게뭐 굉장히 피상적이고 뭐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말씀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래서 내 모습이 거기서 좀 지금 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지금 돌이키시면 돼요. 기도원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한월산 기도원 뭐 이런 데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이 부흥회예요. 매 순간이에요. 부흥회 쫓아다니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믿음 하는 사람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가 있을 때는 변화산 올라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내려오면 그 상실감이 몇 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몇 배가 더 커지면서. 거기 안 가면 안 되는, 기도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부흥이에요. 매 순간이 기도원이고, 매 순간이 부흥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손 들고 아멘. 저도 많이, 많이,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안 어울려? 아, 이거, 헌금 못 걷겠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오케이. 육신의 행위를 아직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 안에 요건 마무리 줘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성령님 안에 걷는 거, 성령님 안에 걷는 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성령님 안에 걸을 때에 이제 직접적인 유익을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6절에 의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말씀한 것이고 18절에는 이제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서 걷지 않게 되면 율법에 매여 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나 될그 죄의 항목 하나하나를 내가 끊어내려는 어떤 노력.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게 되면 거기에서 해방된다. 또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을 이제 자꾸 배워간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모든 분들이 수요일에 함께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기 뭐야, 아마 기도 요청에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데려올 분들 명단을 안 적은 분들 중에서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사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두렵기도 하고 이게 뭐 내가 응? 여기 앞에 서서 누군가가 몇 마디 한다고 사람이 그게 막 바뀌나 이런 생각하면은 정말 굉장히 이게 조금 회의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는 거냐면 의도적으로 소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이건 내가 그 어떤 영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내 몫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안 맡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팀으로 각자의 분량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로 함께 싸워나가고 있는 전쟁을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팀입니다. 예. 아무것도 안 맡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얻었다면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한 사람 때문에만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 한 호는 여러분 각자가 한 팀이 돼서 얻은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나가십시다. 이렇게 주님 오늘도 저희가 흉흉한 세상 속에서 피난처와 같은 이 모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고 또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또 용기를 얻고 우리가 다시 이제 또 세상으로 다시 또 나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12월 25일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혼,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애써오고 노력해왔던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분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다른 핑계 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이 접촉할 때에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